마태복음 제19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조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주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를 마치실 때마다 항상 병든 자를 치유하거나 귀신을 내쫓는 것과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주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용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3절부터는 또 다른 문제, 즉 사람의 천연적인 관계와 천국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에 해당되든 이혼이 가능하다고 제의합니다. 중국인들 가운데는 이혼을 위한 7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에게는 70번씩 7가지의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그것이 이혼을 위한 구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하기를 좋아하였으나 그들은 여전히 제한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원칙, 첫째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지며 둘째 한 남편의 한 아내인 일부일처제를 제시합니다. 오로지 한 사람의 아담과 한 사람 하와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에는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보는 문제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부자나 모자의 관계는 매우 친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다른 관계, 즉 부부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더욱 친밀합니다. 부자나 모자를 나눌 수 없다면 부부는 더욱 나눠서는 안 됩니다. 6절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둘은 한 육체가 되었으므로 성경의 기록에서 여자의 수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부는 하나의 단위로만 계산됩니다.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편결입니다. 7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인용함으로써 주님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연스럽게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모세의 말과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하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명하였나이까. 모세는 이것을 명하지 않았으며 허락했을 뿐입니다. 주님만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분별하실 수 있었습니다.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8절에서 주님은 구약을 세우신 이유를 부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하나님의 원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어떤 것들은 허락했음을 그분은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거나 사람을 완전케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비록 오늘날 여러 나라들 가운데 많은 종류의 합법적인 이혼이 있지만 한 종류의 이혼만이 합당한데 음행한 용고에 의한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식이나 약혼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육체의 자발적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육체의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매우 순수합니다. 육체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의 법이나 관습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각자는 책임이 있게 되며 둘은 한 육체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만일 어떤 남자가 여자의 처녀성을 파괴했으면 그녀와 결혼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결합이 결혼에서 결정적인 요소인 이유입니다. 음행은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사실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이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를 깨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어떤 음행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를 파괴하며 음행의 용구 이외에는 어떤 이혼도 허락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 믿는 이들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시대의 흐름이나 인간의 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내어버림 당한 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음행을 하지 않았지만 내어버림을 당했으면 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녀와 결혼하는 것은 그 하나를 손상시킬 것입니다. 만일 그 여자가 음행한 용고로 내어버림을 당했으면 그 후에 그녀와 결혼하는 것은 그녀와 간음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 남자가 주님을 믿기 전에 그가 내어버림을 당한 여자와 결혼했다면 어떠합니까?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든지 보배로운 피로 이미 덮여졌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녀를 더 이상 내어버릴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필요하고 유익한 경우에만 별거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가 그것을 주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화평하며 인내하기를 택해야 합니다. 별거는 기다림을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별거 기간을 이용하실 것입니다. 믿는 이에게 음행한 아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율법과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녀를 내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의하면 그 아내가 회개하면 그녀를 여전히 용서해야 합니다. 10절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쌈나이다. 제자들은 그들 자신의 손으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마음대로 이혼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았을 때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어지럽힙니다.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양은 그가 가진 분량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결혼하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죄이고 다른 사람들을 결혼하지 말도록 강요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한 면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밝히셨습니다. 다른 면으로 그분은 하나님이 결혼하고자 하지 않는 자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사실도 밝히셨습니다. 12절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 이 말을 받을 만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고자로 태어난 자들, 생리학적으로 불교인 자들입니다. 둘째, 사람이 만든 고자들, 환경이나 형벌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자들입니다. 셋째, 천국을 위한 고자들, 사도 바울이 하나의 그러한 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결혼을 삼갔습니다. 그가 결혼을 했었다면 하나님의 일들은 틀림없이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는 천국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오해를 피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들을 격려하는 특전이 되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이 세 절은 어느 누구도 어떤 일이 그가 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을 크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랍비 중에 랍비이며 그분은 그와 같이 작은 일을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에 대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제자로서의 지위를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막았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그분께로 오는 것을 허락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큰 자는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마루를 쓸고 창문을 닦는 등의 일을 해야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구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가 어린아이의 순진함, 겸손함, 의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이들도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작은 일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시니라. 주님은 계속 가고 계셨기 때문에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은혜를 얻을 기회를 놓치면 참으로 그것을 다시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이는 매우 안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기일 때 주님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비록 지금 은혜의 문이 열려 있지만 어느 날 닫힐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떠나버리셨을 때마다 거기에는 뒤에 남아있었던 병든 자들과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6절부터 30절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그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합니다. 이 직함은 젊은이가 훌륭한 지위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젊은이는 오랫동안 주님의 이름을 들어왔으며 그분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는 이미 상당한 양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는 사람은 영생을 가져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는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넷째,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슨 종류의 선을 행하여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영생의 존재의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지 않았고 내세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주님은 젊은이에게 그의 배경과 진정한 상태에 따라서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선한 일로 영생을 확보할 수 있음을 주께서 인정하셨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영생의 말씀을 추구하려고 왔다면 그에게 답변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그러면 왜 선을 행하지 않는가 일 것입니다. 이는 그로 하여금 선을 행함에 있어서의 실패와 그것을 의지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오직 한 분만이 선하심으로 그 밖에 다른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틀림없이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불행하게도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이는 지극히 작은 계명들 중에 하나를 범함으로써 온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이 원래 주님의 사역이 되도록 정해졌지만 사망의 사역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벙어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가를 물을 수 없고 절름발이가 사람들의 환영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춤을 추는가를 물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선을 행하는가를 물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죄인들도 구원받기 위하여 어떻게 선을 행하는가를 묻기를 좋아합니다. 18절에서 19절 가로되 어느 계명 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젊은이는 많은 큰 계명들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주님이 어떤 계명을 말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계명인지를 물었습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부 두 번째 돌판으로부터 온 것, 즉 다섯 번째 계명으로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였습니다. 그것들은 사람 앞에서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으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로 구성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그들이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들을 열심히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에게 두 번째 돌판에 대하여 물어보셨습니다. 만일 그가 사람 앞에서 깨끗할 수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를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왔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왔사오니 주님은 그 젊은이가 그 계명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대답할 것을 기대하시고 그것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그가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로 하여금 하나님 또는 그분 자신을 인식하게 할 수 없으셨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처라 하시니. 이 젊은이의 태도는 매우 당돌하였습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없는 선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가 할 수 없는 한 가지 선한 일,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는 사람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더라도 그는 여전히 온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젊은이는 파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전히 그 돈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조처라. 이는 쉴 곳도 없이 방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더욱 불가능합니다.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이는 그 젊은이가 선을 행할 수 없음을 입증합니다. 그는 심지어 십계명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었으며 그의 이웃을 그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죄를 지은 후 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기만을 원하셨습니다. 그 젊은이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오히려 영생을 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침륜에 가는 자였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주님은 또 다른 문제 천국의 보상으로 돌리셨습니다. 이 비유의 씨는 21절에서 뿌려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비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생, 천국, 하나님의 왕국, 구원은 모두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명한 선을 분별해야 합니다. 첫째, 그 젊은이는 영생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주님은 그 젊은이의 경우를 제자들에게 천국의 보상을 명백히 설명해 주는 가르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21절은 왕국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젊은이가 구원받은 것으로 추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것을 그에게 지적하시기 위해서 왕국에 관한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왕국에서의 부를 가리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이 말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젊은이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추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비유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입니다.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바늘기가 어떤 성의 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것은 부정확합니다. 약대는 부자의 무거운 짐과 보물을 나르는데 이용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것을 그에게 명하셨을 때 그 부자가 그의 보물을 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틀림없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부자가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의 정의는 그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맡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가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5달러 내지 10달러 가진 부자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앞절에서 천국이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기독교계, 교회, 천년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도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영적 체험, 천년 왕국, 영원입니다. 23절에 있는 천국은 천년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24절은 그것을 하나님의 왕국이라 부릅니다. 이는 24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심히 놀라 주님이 영생의 문제로부터 보상의 문제로 화제를 돌리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해하였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주께 여쭈어본 이유였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저희를 보시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늘기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제자들의 질문은 그 주제가 영생의 문제로 되돌아갔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탐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바나바, 레위, 가이사의 집, 헤롯의 청지기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질문은 실제로 그 자신의 의, 그의 상업적인 정신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은 이 질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왕국의 보상이 실제로 일에 달려있다고 하는 베드로와 의견이 같으셨고 그분은 베드로의 자신의 의와 상업적인 정신에는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28절부터 30절에서 주님께서는 왕국의 보상에 대한 베드로의 지식을 격려하셨고 확신시켜 주셨고 그런 다음 그의 상업적인 정신에 대하여는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나를 쫓는 너희는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자들, 좁은 길을 걷는 자들, 십자가를 지는 자들, 인내하며 온유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회복의 때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번, 즉 여기와 디도서 3장 5절에 쓰였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경우 그것은 개인적인 부흥, 즉 중생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그것은 세상의 회복, 즉 천년 왕국을 가리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주 예수의 때까지 죄가 지배하였습니다. 현 시대에 거듭난 자들은 죄의 능력으로부터만 구출받았을 뿐 죄의 존재로부터 구출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출이 있습니다. 사탄은 천년 동안 묶일 것입니다. 이는 천년 왕국에서 주님이 사회를 개선시킬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입니다. 열두 보좌, 물론 유다는 그곳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그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누가 그를 대체할 것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는 작은 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금세애와 내세애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문장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언급한 모든 것은 천년 왕국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배는 100명의 아버지를 의미하지 않고 백배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생은 왕국 안에서의 영생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영생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현 시대 안에서의 영생, 천년 왕국 안에서의 영생, 영원 안에서의 영생입니다.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은 보상에서의 차이를 가리킵니다. 또한 그것은 베드로 자신의 의에 대한 경고로 이용됩니다.